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토론을 했고 또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의 기부인들 또 상류층은 물론이고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지게 세워진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딱 평생 동안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토대가 뭔가, 믿음, 소망, 사랑, 거기다 꼬리표를 붙인다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교회가 멋지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 교회의 믿음이 전해진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살리라 라고 말을 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열심히 하는지 너희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쩌면 거의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왜? 교회가 세워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심쩍어서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또 게으른 자들은 권계. 권계는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것.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면서 이게 사랑의 수고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토대가 되는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오늘 소망 하나 남았죠. 이제 오늘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양희원 집사님, 뉴욕으로 간 양희원 집사님, 라이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게 산호세 처갓집에 방문하셔서 연락이 왔길래 라인애가 없어도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소망의 인내를 오늘 하는데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하시면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따로 이렇게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말을 맞추지 않습니다. 뭘 다 이렇게 일부러 다 계획하지 않는데 어떤 데 찬양이 또 기도가 봉헌송이 예배와 잘 어우러지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때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지금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게 다 있을까 생각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들어가서 당시의 모습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많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간격, 타임 갭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 자랍니다. 교회가 정말 너무 잘 자라서 그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교회 안에 아주 현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고 싶었어요. 바울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디모데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선생님을 보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 친전도사님이 뒤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한 9년여 같이 있었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 오늘 우리 예배에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또 동병상련이라고 이 바울이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도 어렵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렵고 그 어려운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통하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을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성령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 참기 식구들이 동병상련을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했네요.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쉬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얼른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바울마저도 초대교 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초대교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주고 사도에게 갖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재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재산이 유무상통했습니다. 재산을 서로 막 나눴습니다. 사유재산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공산주의, 정말 순수한 공산주의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생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어렸을 때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죽음은 공포가 있죠. 죽음이 무서워서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기도는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모으지 않겠죠. 세상 일에 지금처럼 몰입하지 않겠죠. 예수님 오시는데, 내일 모레 오시고 10년 후에 오시는데 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을 살겠습니까? 대신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생각을 하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소망의 인내를 공부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굴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서 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맞을 사람은 되는데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예수님 그대로 볼 텐데 돌아가신 이 죽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디모데는 바울에게 와서 다 좋은데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 있습니다. 보고를 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뭔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죽음이지요. 또 이 말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형제, 자매, 친지들과 죽음을 통해서 이별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별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린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가족, 부모님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 탑3에 가 있어요.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21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믿음과 감정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과 감정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잃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그 탄식과 한탄 원망이 앞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감정을 추스를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믿음과 감정을 연결시키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웠다고 하는 이 고백을 21살 먹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감정의 정리가 쉽게 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말이죠. 문득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슬픔이죠.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보내셨거나 또 자식을 먼저 보내신 권사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를 일찍 보내셨거나 또 갑자기 사고로 친지를 잃으신 분들은 믿음과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데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그 고민하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자는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영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영면이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영면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영면, 영원한 잠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깨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깨어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잔 후에 깨어나듯이 기독교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부활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부활을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 말씀은 뭔고 하면 우리도 잠들고 있다가 깨어날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면이 아니라 잠시 자는 잠인 것을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예고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초점을 주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에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잠들었다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 있던 거지를 챙기지 않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기 욕심만 채운 부자는 물 한 모금이 그리운 음부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있었습니다. 이 비유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서 앞선 죽은 성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의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악은 끈질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악한 세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더욱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가장 럭키한 사람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럭키한 사람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아닐까 싶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Paradise. 우리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죽은 후에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 아픈 것들, 마음 상한 것들, 예수 믿느라 어려운 것들 하나도 없는 낙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쉬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 품에 있을 것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다라고 쓴 것이죠. 제가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는 것은 꽤 슬픈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울고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가득한 슬픔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은, 밀려오는 그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원에서 편히 계실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누구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니 끊임없이 슬퍼하면서 삶이 망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는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게 되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던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14절인데 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마를 향해서 왜 믿지 않느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거기다 손을 넣어봤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부활체라고 하는데 신비로운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때는 신비로워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쭉 나타나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상처가 다 보여주는 실제 몸을 갖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디베라 그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몸을 입으셨다. 이 신비로운 몸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보게 되면 우린 먼저 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린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하던 먼저 죽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예수님이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주는 답변인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구름은요 하나님 임재 상징입니다.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은 낚아채듯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그려지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우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들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보석이 가득 찬 곳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쭉 내려올 것이고 우리가 순간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묘사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웅장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우리도 공중에서 예수님은 물론 먼저 간 성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또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떻게 오실까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계셨잖아요. 당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늘 준비해야 되는데 5장 1절부터 11절은 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힘들 때는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또 그냥 하나님께 가면 어떨까? 우리 가족이 없고 우리 교회가 없고 나 혼자만 살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학년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었는데 세상이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입학 대학 입시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 그런 생각이 없다면 우린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쩜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했는데 40년 지나도록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런 거 보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참고 기다리다. 저는 신앙은 인내에서 판결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꾹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누군가 위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인내란 헬라어 속은 뭐냐면 위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겁니다. Under remain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르면 되치게 해버리면 되죠. 근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참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강한 사람은 위에서 누르겠죠. 그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밑에서 견디는 것이 인내죠. 물론 하나님은 약한 자들 편에서 계십니다. 소망이 있기에 가능하죠. 끝이 있음을 알기에 가능하죠. 아니 우리 삶은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이 첫 단추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분명히 예수님 오실 테니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래된 미국 교회 가면 그 교회 앞에 묘지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 옆에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옆에 묘지가 쭉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맞겠다. 그런 뜻으로 이 교회 옆에다가 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유권사님 계신데 묘지를 같은 곳에 사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같은 곳에 있으신가요? 같은 곳에 묘지를 사놓으셔가지고 돌아가셔도 거기서 속회를 하시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순수하고 귀한 소망입니다. 물론 돌아가시면 말이죠. 낙원에 가셔서 낙원에 올라가셔서 모두 만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을 부모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곳에 가서 속회도 하시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놀랍고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확실할 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가신 분들로 인해서 한없이 슬퍼하지 않고 남은 삶을 꿋꿋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고 큰 누님이 생각이 났고 엊그제가 우리 장인어른 10주기셨는데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들 형제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 날을 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두 번 장례식 다 못 나갔습니다. 막내 가족을 미국에 보내고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큰애가 추수감사할 때 일 스케줄이 있어서 못 왔는데 마음속에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 금방 오면 되는데 1월 달에 올 건데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네 식구를 몽땅 미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그래도 전화 걸 때마다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너희 네 식구 잘 지내면 된다. 이 말씀 꼭 하셨어요. 그 다음에 타지에서 애들 밥은 굶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돈은 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음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정말 죄송하다고 불효자라고 용서해달라고 절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이 다음 낙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불효자라고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은 제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가끔 몇 번 나타나셨어요. 꿈에도 안 나타나십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꿈에도 안 보이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뵐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슬픔을 거둘 수 있었고 다시 뵐 날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그날 부모님께도 멋진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풀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품에서 쉬고 계실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또 슬픔이 밀려오면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된다.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가능한 해답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공동체는 뭡니까? 동병상련,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답이었고 그런 위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소망,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예수님 안에서 쉬고 계실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또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더욱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